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했던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 중심으로 대강절을 준비하는 말씀, 주님은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계의 큰 소식 중 하나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13년 넘게 사역을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은퇴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정관을 따라서 초대 담임 목사의 정년 70세를 몇 달 앞두고 은퇴를 하시면서 그 뒤로 현재 그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신 네 분의 목회자들이 팀 미니스트리, 공동 목회 형식으로 교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교우분들에게 인사를 드리시고 또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재철을 버리시되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이재철을 크게 버리시면 크게 버리실수록 하나님께서 후임 공동 담임 목사님들을 통해 거침없이 내려주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3년 넘게 생활을 하면서 정도 많이 들고 또 함께 나눈 추억도 많은 분들이 나를 버리되 철저하게 버리라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한면으로는 매정하게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이제 인연을 끊읍시다 이런 의도의 말씀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은 이런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저는 교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서로 철저히 처신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후임 목사님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실 모든 손길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의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신실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때가 되면 이처럼 은퇴를 하셔야 되고 직분과 역할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된 현실이지요. 그런데 이것에 비해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필요한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그 직분과 역할에서 은퇴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섬기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다음 주에 12월을 맞이하는데요.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처럼 기념하는 성탄절에 이르는 그 네 번째 주일을 연결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 성탄절에 이르는 그 네 번의 주일을 연결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예수 강림절 또는 대강절, 영어로는 The Advent Season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대강절의 시작은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강절 기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그 약속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강절 기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커뮤니티가 연말과 할러데이 분위기에 젖어가는 그런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강절 기간과 주일 예배는 물론 대강절을 앞둔 오늘 주일 설교 시간이 대강절의 참된 의미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대강절 이 계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또 늘 앞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그런 대강절 준비의 모습을 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속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참 오랫동안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 왔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의 순서를 보면 히브리서의 위치가 그것을 좀 엿보여줍니다. 먼저 신약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뒤로 로마서를 시작으로 13권의 바울 서신이 차례대로 나열된 후에 바로 뒤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히브리서가 14번째 바울 서신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그 순서를 보면 또 아니고 거기서부터 히브리서부터 이제 다른 기자들의 서신이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좀 그런 위치에 히브리서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성경 문서 안에 내가 이 사람이다 라고 그 이름을 밝히는 기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서가 스스로 주장하는 그 내용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시대 때 우리 죄를 씻는 속죄 제사들에 대해서 그거 제사에 관련된 구약의 규례들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베드로 또 요한 이 사도들의 서신처럼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 설명을 한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한 다른 신약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제사 제도에 집중을 하고 또 제사가 이루어지는 그 성전 사역들 이런 것에 집중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증명한 증거한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이해해가면서 구약에서 모세오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속죄제사와 예식들, 성전사역들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볼 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 말씀 속에서 전에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상징들과 예수님에 대한 예고들을 보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보다 더 나은 신약을 가리킨 표현이고요. 언약의 보증이라는 이 특별한 단어가 표현이 나옵니다. 보증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번 사용된 표현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언약을 성사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보증이 되신다. 그 언약을 보장하신다. 그분이 빠지면 언약이 무너지는 것이죠. 신약이 구약보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 언약에서 예수님을 빼면 전체가 무너지고 언약이 성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분은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 아닙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서 예수님을 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구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것 또한 그 언약을 망가뜨리는 구원의 그 확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모든 혜택들을 얻을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우리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 영어로 하면 redemption인데요. 우리에게 필요한 속량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속량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주 전에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봤죠. 속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회복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요구가 됩니다. 속량은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행동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리고 속량이라는 이 개념은 신구약 성경에서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타락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구원을 하는 측이 구원을 받는 측의 대가를 희생적으로 지불하고 구원한다라는 이 개념이 죄의 문제와 속죄의 길을 다루고 있는 다른 어떤 종교와 어떤 이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속량입니다. 속량의 개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우리를 속량하는 값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에서 자주 반복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보자면, 먼저 히브리서 우리가 7장에 있는데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주 반복하는 토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서 볼 수 있는 개념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번과 한 번, 반복되는 것 단 한 번, 이렇게 대조적인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구약시대 때 나의 죄를 씻는 속죄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하시며 모든 값을 치루어 주시고 다시 주님은 그 속죄를 반복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속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했지만 신약시대 때는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커버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속죄는,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행동은 구약시대처럼 짐승의 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이루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짐승이 아니고 구약의 그 규례가 아니고 주님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가 10장에 있죠. 한 장 앞으로 9장으로 가서 12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12절이 이렇습니다. 문장의 중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2절이 이렇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말씀으로 사면을 선포하시지 않고 제사 제도, 그것도 아주 복잡한 제사 제도를 제정하셔서 정하신 육축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나서 사면을 선포하십니까? 충분히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선포하시고 사면을 선포하셨을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제사 제도를 따라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사면을 선포하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의를 위반하는 행동이지요. 그래서 우리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왜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서 그 불의를 바로잡는 대가를 요구하는 행동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것이 바로잡혀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대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를 아무렇게나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더없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불의가 어떤 죗된 행동이나 생각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에 대해서 성경이 진단을 하십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진단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추락했고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타락입니다.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의 타락한, 죄로 타락한 현상에 대한 성경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점이 있죠. 이와 같이 망가진 우리들이 스스로 구원을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셨고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모하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죠.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속량의 계획을 하시고 속량을 이루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셨던 구약시대 때 육축을 제물로 바치는 속죄제사 제도를 주십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육축의 피가, 그 짐승의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짐승의 피로 나의 죄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육축을 바치게 하시고 그 바른 제물을 바쳤을 때 사면을 선포하세요. 이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대리적인 구원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속죄 제사들이 있죠.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이 점을 기억하시면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나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을 하고 나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도 나는 나의 죄를 씻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타락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리적인 구원, 그러니까 나 대신 죄값을 치를 그런 임무를 예비하신다라는 점을 구약의 속죄제사가 가르쳐줍니다. 또한 피를 보여주시죠. 제사 때 반드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게 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피를 보도록 해요. 근데 그것이 나의 피가 아니에요. 어떤 짐승의 피입니다. 나 대신 누군가 나를 대리적으로 구원할 뿐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을 여기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던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제도, 속죄제사제도를 주시면서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고 그분을 기다리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때 상징되었던 일들을 실제로 행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는 나의 속량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때 속죄제물이 된 짐승들은 그들이 자원해서 나를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잡아서 바친 거예요. 그 짐승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대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 대신 나의 죗값이 되어주시기를 자원하셨습니다. 나 대신 나의 죗값이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 대신 나의 죗값이 되시기를 끝까지 실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성자로서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중재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중재자라는 것은, intercessor라는 중재자는 두 사람 사이에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요. 또 서로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를 중재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나를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 관계 회복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미 그분의 속량하신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중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잠깐 히브리서의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웬만한 책은 책 앞부분을 보면 목차라는 게 있습니다. Table of Contents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차는 우리가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책의 구조를 한눈에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목차가 참 유익해요. 또 짜임새 있게 쓰여진 책은 우리가 이렇게 출판이 됐다고 해서 다 짜임새 있게 쓰여진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잘 쓰여진 책들을 보면 목차를 우리가 보면서 그 책의 서론을 알고 또 본론과 본론의 쟁점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좀 두꺼운 책일수록 도중에 약간 좀 이 책이 뭐에 대한 것이었지? 목차를 보면서 우리가 내가 어느 부분에 와 있구나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성경에는 그 문서 하나하나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문서 하나하나마다 목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터디 바이블을 보시면 그 책에 목차를 그 신학자들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의 내용을 정리한 목차가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문서의 목차를 보면서 가장 감동을 받은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목차 구조를 잠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 천사들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3장에서 4장 중반까지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4장 하반부에서 7장 오늘 말씀까지 아론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8장 구약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언약, 신약, 9장 구약의 장막보다 위대한 신약의 장막, 구약의 제물보다 위대한 신약의 제물, 그리고 10장 중반까지 우리를 속죄하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 클라이막스가 돼요. 그 부분이 10장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죠.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는 이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인내.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예. 무엇보다 누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는 모습들이 그 주제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위대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를 보면 천사들을 계속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는 천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피조물 하나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신 구원자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는 우리를 구원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대표적인 사역자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 중이었던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서 홍해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했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세보다 위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집트라는 한 지역에서 가나안이라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서 거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더 위대하시죠? 조금 전 읽었던 그 구장에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많이 읽지는 않았는데 장막이 천국을 상징한 것이고 구약의 장막보다 신약의 장막,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더 위대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구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천사보다 위대하시다, 모세보다 위대하시다, 그리고 아론보다 위대하시다. 바로 이 부분이 히브리서의 핵심이 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집중 증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을 비롯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위대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어떤 면으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약의 제사장들이 집전했던 속죄제사의 상징적인 모습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몸소 행하신 실질적인 속죄제사의 차이점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우리가 대리적으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의 죄사함을 이룰 그 대리적인 재물을 상징한 것에 반면에 예수님은 그 재물들이 상징했던 장본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요. 주님의 피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덮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 하나하나가 그분이 맞으신 그 채찍 한 줄 한 줄이 우리의 죄 하나하나를 감는, 우리 죄 하나하나를 무효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주님의 제사장 사역이 구약의 제사장 사역보다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점이 이것입니다. 상징과 실체, 어느 것이 더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뛰어남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먼저 속죄하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은 우리 속죄를 몸소 이루신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의 영원하심, 이 바로 주님의 뛰어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많이 좀 충분히 전달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가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 시편 110편이 인용이 됩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됐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으로 아론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됩니다. 탄생을 통해서 그냥 제사장이 된 거예요.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에는 제사장이 아니셨고 어떤 하늘의 제사장 어떤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너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제사장이면서 너의 그 직분은 영원하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점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23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서론에서 한 목사님의 은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세가 많이 들으신 그분은 그 교회 담임 목사 직분을 내려놓으셔야 했고요. 그 뒤로 다른 분이 그 직분을 받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을 뜻하셨고 목사와 장로들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받는 것을 분명히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신 분들, 20년 전 나의 담임 목사님과 오늘 나의 담임 목사가 서로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유일한 중재자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한 분이세요. 나에게, 우리 하나님 모든 자녀에게 대제사장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천국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중재자이시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해 내가 있는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을 하시고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승천하는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고 천국에 올라가리라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혼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엄청나고 은혜로운 중재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초반에 이미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고 또 사장을 보면 다윗이 나오고 훌륭한 주님의 자녀들이었죠. 그런데 이 이름들은 그들은 우리에게 의인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속죄제사를 집전하던 제사장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의 완전한 본보기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자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어떤 인물과 달리 모든 면에서 의로우신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주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으로 가보시면 11절 한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주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들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예수님. 만약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호칭들이 많지만 주님, 대속자, 속량하시는 분, 목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겠지만 형제라는 호칭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형제. 그만큼 친근하게 다가오신, 그만큼 우리와 동질적으로 다가와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말씀이 인용이 되는 여러 설교와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그런 이 말씀이 인용되는 자리에서 그 말씀의 그 인용되는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의 믿음,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죠. 하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가서 11장에 들어가면 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믿음은 이와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도리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들의 믿음을 드높이신 말씀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분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분을 드높인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장을 다 마친 후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좀 건너뛰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 한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을 바라봤던 사람들, 구약에 주님께서 주신 그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11장의 증거가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분들보다 더 큰 은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나의 형제가 되어주실 만큼 나와 동질적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알고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분이 있습니다. 의에 대한 본보기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30절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속량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것을 이루신 분이다 라고 안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지혜다, 의로움이다, 거룩함이다, 그리고 속량이다. 이 개념에 대해서 알려면, 배우려면, 따라가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성자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성탄 시즌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이웃들은 왜 연말이 즐거운 계절인지 이유를 모르면서도 이 계절의 분위기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전 긍정적으로 봅니다. 성탄 시즌에 정말 어디를 가도 자연스럽게 우리 찬송가에 실린 찬송들이 들려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찬송들이 들려오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 감격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는 속량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우리를 지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우리에게 모범적인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아기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의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신,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이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다. 그분을 환영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대강절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 하나님께 더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강림절을 시작하기 전에 주일 한 번을 더 주셔서 저희들이 강림절에 묵상할 말씀들을 저희들이 또 준비하고 또 대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2018년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아기 예수의 강림과 탄생을 더없이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시켜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구태여 오셔야 했는지 저희가 하나님의 그 대구원을, 하나님의 속량과 우리를 중재하시고 화목하게 하심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과 또 지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의인의 표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아가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희가 진정으로 아기 예수에 대한 모든 생각과 모든 말씀과 캐롤 하나를 부르더라도 저희들이 구원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주님에 대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도 아직 주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도리어 희생적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이 크리스마스 시즌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